자, 피니셔만을 위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모든 자들을 위한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양대로 주께서 잘 알고 계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사하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디모데후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제 서론적인 질문을 제가 몇 가지 한번 던질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폭풍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얘기들을 예언적으로 하면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3장 2절에 보면 부모를 대역하며 라고 한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죠. 부모 교육,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계속 발전을 합니다. 계속 발전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 그대로 교육은 발전을 했지만 나타난 결론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었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반되잖아요. 자녀 교육은 훨씬 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 교육들을 해 들어가고 있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곳에 요즘처럼 특별히 한국 사회처럼 자녀들을 적게 낳는 한국 사회 속에 자녀들을 더 이렇게 집중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실제 나타난 결론은 뭐냐면 성경에 얘기했더니 그대로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며 이것이 말세의 특징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질문을 제가 던진 거고요. 자, 또 하나 디모데전서를 읽겠습니다. 말세의 특징을 제가 언급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조금 이런 것이었나라고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은 이제 어떤 직분자에 대한 자격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합니다. 직분자들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특별히 3장 1절부터는 감독과 집사에 대한 자격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요. 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개인의 자기 개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직분자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스리는 기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녀가 어떻게 돼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키워내는 게 자녀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감독이 되려면 적어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개인의 여러 가지 성품도 필요하지만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잘 키운다고 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성경에서 과연 잘 키운 게 뭔데? 라고 물어볼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자녀로 키워내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직분, 이게 자격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다음에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진이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직분자의 자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녀를 잘 키운다는 얘기는 교육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가 그런 모습을 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격의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성경의 기준이 뭐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워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리가 자라왔던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교육받은 방식이 다르고 우리 가문의 문화가 다르고 우리가 접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사고들이 다 달라서 뭔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성경하고는 다른. 그러나 각각이 뭔가 양보할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성경과 반대된다고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열어놓고 그걸 얻고 그리고 그거대로 살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이것은 피니셔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 들어갈 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 디도서 1장에 보면 1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과 집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금 장로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피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있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직분자의 자격인데 여기서는 또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내놔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아이들을 잘 키워내놔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기준이어야 되냐면 절대로 방탕하거나 또 피난을 받을 만큼 불순종하는 이런 일이 없는 믿는 자녀로 키워내놔야 된다. 믿는 자녀인데 올바로 믿는 자녀인데 이 자녀는 피난받지 않을 만큼 건전해야 되고 또 방탕하지 않아야 된다. 그 정도의 자녀를 키워내놔야지 감독 아니 장로의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궁금했던 내용이니까요.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케이스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에 보겠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과부가 그렇게 키워내놔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과부의 자녀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교회가 도우라 이런 차원이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기준이 뭐냐면 효를 배울 수 있도록 해라. 자녀들이 효를 행해서 그 부모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키워라. 이것을 교회에서 같이 감당해라. 자, 이게 직분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제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세에 갈수록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너무나 많은 교육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특징은 뭐냐면 거역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게 선진국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학업이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일수록 부모를 거역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세에 일어날 특징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대학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오만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나타나는 결과를 봤을 때 그걸 하나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왜 그러냐면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이미 접해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교회를 끌고 가야 될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개인적인 성향도 성향이지만 모든 감독과 집사와 장로의 자격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불순종하지 않는 자, 비난하거나 또 방탕하거나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지 않는, 참으로 믿는 자녀, 그리고 모든 일에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그런 자녀, 그리고 효를 행하는 자녀, 이런 자녀로 키워내놔야 된다. 그것이 직분자의 자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큰 얘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놔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키워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어떻게 사는 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에 순종하는 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불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 그대로 믿는 자라는 거죠. 특징을 얘기하면 많은 게 있지만 믿음과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으로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이 많은 것들을 나열하자면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얘기해서 이 세 가지,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먼저 살아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이걸 봐야 됩니다. 부모가 저렇게 사는구나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걸 체득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부모가 정말로 믿고, 부모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가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도 도전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아이는 부모와 관계하면서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가 빠진 게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 부모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자녀들은 그 부모와 이렇게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형성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 알게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전을 받고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뜻이죠.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를 보면서 도전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와 그런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배워요.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사랑이라는 걸 배우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고, 부모를 경외하게 하고, 공경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믿으면서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많은 것들이 들어올지라도 결국에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써머리를 한 거고 과연 그런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성경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볼게요. 자면서 자문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내용들을 많이 찾아보겠지만 자문서 22장에 먼저 이거는 이 조금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믿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될 부분들, 그런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에 6절에 보면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위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들을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는 걸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사랑하고, 올바로 경외하고, 올바로 순종하는 부분들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 경외함을 가르치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 체크하세요. 32장에 신명기 32장 31장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인데요. 12절 13절 보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너희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반드시 그 자녀들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배우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녀를 어떻게 올바로 키워내놔야 되냐. 명령해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게 자녀를 올바로 키워내는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기준이 선명하면 기준이 선명하면 선명한 기준에 의해서 많은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과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에게 뭐가 무너져 있냐면 기준이 무너져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놔야 되냐라고 하는 선명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여전히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올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면 되겠지. 물론 맞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살아내면서 뭘 보여줘야 되고 이 아이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뭘 배우게 해야 되고 뭘 가르쳐야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 여호와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11절입니다. 시편 34편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기로다. 너희가 자녀이냐? 그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내가 가르치겠다.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너무나 원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9절에 이사야 38장 19절에 이것도 아주 좀 깊이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산자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생명을 얻은 자라고 표현한다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그 산자는 주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하심을 그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
살리라. 정말로 살아있다고 하는 자라면,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면 그 자녀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가르치게 됩니다. 올바로 주님이 얼마나 미쁘신 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된다. 그래서 진실로 그 자녀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증발한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경외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에게만 쓰지만, 하나님께만 쓰지만 또 부모에게도 썼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래놓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쳐야 돼요. 그걸 어디서 배우냐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배웁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경외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가장 큰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에 있어서 가장 큰 맹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 안의 팽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훈방이잖아요. 똑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폴 워셔 같은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굉장히. 왜 그러냐? 실제로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전 지구상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는 이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렇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인들 죄송하지만 반병신을 만든 메시지입니다. 이게 모든 교육에도 들어가 있다. 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올바른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자기도 하나님 괜찮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날 기도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고 배웠으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언젠가 뭐 돌아오겠지. 아니면 언젠가 뭐 되겠지. 정말 괜찮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중심가심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에 1절만 보면 자녀와 부모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을 경외라고 하는 표현과 약간 흡사한 단어를 쓴다면 경외하고 순종이 같이 나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올바른 양육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 중에는 또 개념이 없어서 아이들 막 자기 막 이렇게 마음껏 두드러내는 그런 케이스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과 공경할 것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장 디모데에 대한 얘기인데요.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그늘 이러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을 디모데가 어디서 얻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1장부터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믿음이 디모데후서 네, 1장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죠. 이게 이제 이 믿음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외할머니, 그 다음 어머니, 그 다음 본인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교육들이 제대로 내려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올바른 믿음들이 그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그 자녀인 디모데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굉장히 모델적인 케이스가 실려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놔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를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다. 과연 이게 기준이 맞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부모된 입장에서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는 것이 이 아이들.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는 주역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세계복음화의 어떤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내면은 뭘로 꽉 차 있어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어떤 주역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바울을 주목한다고 얘기할 때 바울 같은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바울의 내면이 뭐가 있었냐,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아이들로 키워내놔야 되겠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로 믿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섬기고 섬기는 것은 다른 말로 경외한다고 할 수 있고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자체에게 순종하고 이런 부분들로 다 표현이 돼요. 이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될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부모의 모습 속에서 배운다. 부모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배우고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그렇게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이런 것들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된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올바로 키워내야 될 어떤 목표입니다. 만약 이게 무너지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을 다 들으면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세대와 똑같이 간다. 말세 때 결국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오는데 지금 이미 왔습니다. 교회 안에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안에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다 거역하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본인들이 봐왔고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죄송하지만 그 우리의 세대에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부모님조차도 분명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많은 것들 내려놓고 성경에서 뭐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기준이라고 하면 그럼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있냐?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금 현재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철학자들 중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나냐, 나쁘게 태어나냐, 그래가지고 성선설, 뭐 성악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태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분명한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거고, 사단의 자녀로 태어난 거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 거고,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런 아이는 이렇다라고 정의한 곳이 있어요. 잠언서 22장입니다. 잠언을 잘 보겠습니다. 잠언 잠언 22장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잠언 22장 15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 아이는 어떤 상태인지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 겁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하는 채찍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는 상태가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관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이 했던 것을 아이를 비유할 때 표현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비유할 때는 전부 뭔가 모자라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가르치에 대상이나 아직 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전부 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유혹의 구슬을 쫓아가지고 뭐 이렇게 흔들린다, 교훈의 풍주에 밀린다라고 얘기할 때도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성경에서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무조건 천사처럼 깨끗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 자주 흔들리는 이 장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순수하고 깨끗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적으로, 더 정확하게는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조종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때를 놓친다고 할 때는 어릴 때 빨리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시간 지나면 바로잡기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딱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좀 늦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교육한다고 얘기할 때 한 살이라도 어린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익숙한 아이를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아이들은 어떤 상태냐 그걸 보자. 객관적으로 아이들의 상태는 이 상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아이를 훈계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7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1절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훈계라고 하는 뜻이 조금 유효한다면 검색을 해보세요. 어떤 뜻인지. 굉장히 단호하게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들어줄래? 아니에요. 딱 부러지게 정확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것을 훈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아이를 그렇게 우리 아이가 이 기준에 가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정말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과제까지 가야 돼. 근데 여전히 미련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얽혀있고,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공격의 통로가 열려있다는 것,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끌고 가야 돼요. 여기까지 끌고 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좀 과격한 단어를 많이 씁니다. 가르쳐라. 그건 좀 유순합니다. 훈계해라, 책망해라, 꾸지람을 해라, 징계해라, 채찍질해라, 이런 단어로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냥 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여기서도 올바른 사람이라면 자녀를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중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보겠습니다. 잠은 3잠. 잠은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잠은 3장 11절과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는다. 구조가 문장구조가 좀 많이 꼬여있지만 정말로 아들을 기뻐하는 아비는 그 자녀를 징계한다. 그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징계한다. 이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구조가. 잠언 2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7절입니다. 잠언 29장 17절을 굉장히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의 기쁨을 줄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대놓고 징계해라. 그래야지 너가 평안해질 것이다. 우리가 뭘 지금 잘 모르고 있냐면 두 가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 기준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고 있고 또 아이들이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이 과정이 조금 의아하게 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왜 가르치고 이해되겠는데 왜 훈계하라고 얘기하고 꾸지르라고 얘기하고 징계하라고 얘기하고 책망하라고 얘기하고 채찍질하라고 얘기하고 왜 이런지 모르는 거야. 왜 그러냐 이 두 가지를 모르겠다. 이게 어떤 상태의 고결함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두 가지를 알 때 반드시 여기에 이르러야 되고 반드시 여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12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12장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12장 잘 보세요.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히브리 12장 5절부터 11절에 또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는 낙심하지 말라. 아까 그 본문을 인용한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받기 위해서 더욱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정말로 친아들이라고 얘기할 땐 당연히 징계하지 않냐. 그가 하지 않는다 그럼 너에게 사생자일 수 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얼마로 징계받는 자가 참된 복종을 하는 걸 너에게 알지 않냐. 너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냐. 너희도 너희 육신 너희를 징계했던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공경하고 그렇게 숨기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지금 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망과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도 당연히 이것이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아이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면서 마지막을 이뤄낼 수 있는 자로 키워내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 터지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 피 터지는 싸움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르쳐라, 책망해라, 훈계해라, 징계해라, 꾸지람, 그리고 막 이 채찍질, 심지어 매를 들으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잠언 13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인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목사님 자문은 옛날 얘기 아닙니까? 라고 만약 그렇게 치부한다면 창세기도 옛날 얘기죠.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합니다. 계속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징계한다. 잠언 20장입니다. 20장 30절입니다. 말씀을 깊이 보세요.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학대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두들겨 패는 것이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아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밥 벌어 먹고 살 정도로 보통의 사람들처럼 하려면 그냥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냥 뭐 각자의 양육 방식대로 하면 되지. 굳이 세계복음 안 할 거고 주님의 뜻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온전히 따르게 할 그런 참된 믿음이 없거나 그런 소망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만들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해서 구원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저도 한 번은 웬만큼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을 좀 몇 번 계속 읽으면서 은연 중에 들어온 게 있어서 근데 이번에 피니셔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 가서도 이런 메시지를 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파파출라 갔을 때 시간이 좀 남았어요. 남는 시간 동안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이에 관련한 부분, 교육에 관련한 부분, 양육에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칠 부분들을 싹 다 찾아놨어요. 싹 다 검색하고 다 입력해서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고 이게 필요하구나. 지금 필요하다. 피니셔도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기준이라는 게 주어지게 되겠구나 싶어서 꽤나 장시간 동안 연구하고 확인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제 의견을 여러분에게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야 되겠다. 다 찾아보고 지금 정리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성경을 찾은 것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이게 다 성경 구절 적은 거예요. 일일이 다 확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23장 29장 15절에 29장 15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임의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임의로 행하게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마치 어떤 표현이냐면 그냥 하도록 마음껏 내버려둔 조금 더 확대해보면 들나귀 새끼를 들나귀를 아무렇게나 풀어놓아서 제멋대로 돌아다니게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임의로 행하게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들나귀를 제어 안 되는 그런 나귀 새끼를 풀어놓아서 뭐 곡식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표현을 할 때 임의로 행하게 한다고 하는 표현을 주석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이게 어떤 표현인지를 대충 느낌은 아는데 이렇게 쓸 때 어떤 의도로 쓰는지를 알고 싶어서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들나귀를 그냥 풀어놓아서 제멋대로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디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서 1장입니다. 거의 마무리를, 지금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를 해들어가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3절에 보면, 디도서 1장 13절에 요것 또한 전후를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의미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매우 의미 꾸짖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자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올바른 믿음에 서지 못한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조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말로 신명기 21장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결국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된 이런 의미입니다. 평상시 어릴 때부터 순종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말 순종하지 않고 징계해도 그걸 듣지 않고 결론적으로 지 마음대로 살면서 지금은 굉장히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아들을 둔 부모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 아들을 둔 부모에게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왜 그러냐? 그게 악이기 때문에. 아, 부모가 그 자녀를 데려가고 그 사람들이 그를 쳐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문화를 더럽힐 수 있는 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조치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있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들락이죠. 또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잠언 30장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골짜기 까마귀가 와서 불순종한 애를 눈을 빼간다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하고 매치를 해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형태로 죽임을 당해서 그 죽어 있는 사체의 눈을 빼간다 그런 극단적인 예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예를 쓸 만큼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뭐 부분들을 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시간 약속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구절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3장 25절 자녀들은 이래야 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가 이런 모습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다른 설명보다는 성경을 여러분하고 좀 많이 찾았는데요. 자녀가 우리가 뭐 한 100명이나 1000명이나 있으면 한 90%는 시행착오하고 나머지 10%가 아주 좀 잘해볼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 명, 두 명, 뭐 많아야 몇 명이지. 이 자녀 인생이 너무 중요하다. 자녀 인생. 어릴 때 어떤 부분들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평생에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입니다. 100%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자녀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냥 생식적으로 살이 우리에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맡기셨다. 책임을 가지고 키워내야 될 역할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맡기실 때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셔서 얘를 이렇게 키워. 성경에 없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뽀드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로 키워내놔야 되는데 성경은 또 말하기를 맡겼을 때 이 아이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미처 모르고 있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병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깊은 병을 가지고 있는 겉으로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완악하고 여러 가지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미라는 것이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까지 키워.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나처럼 그냥 뭐 이게 살 정도의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기다만 듣지 않았대요. 하지만 모든 부모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쳐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올바로 믿도록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화보의 관계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해요. 이게 지금 기준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기준과 이 상태, 이 기준과 이 상태 이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 기준과 이 상태 있기 때문에 성경인 아이들을 교육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사실은 잘 받아들이기 힘든 수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검색 코드를 쳐보면 검색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러면 검색해보세요.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자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다 찾아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키우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드렸던 것 말고도 다 찾아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게 스펙트럼이 이렇습니다. 가르쳐라, 응계해라, 책망해라, 징계해라, 꾸지람을 하고 매를 들으라, 그리고 채찍질해라. 쫙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태고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해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된다. 부모의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역할이 사실은 작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뱃속에 있을 때는 100% 부모하고 동의라고 하면 뱃속에서 나왔을 때부터 그 퍼센테이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친구나 사회적인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부모의 영향력은 뭐 거의 없어지다시피 할 정도로 나이가 늘었을 때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때 이걸 가르쳐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암만 열심히 살아도 그걸 보고 배우고 따라온다는 건 많이 힘듭니다. 저는 상담을 많이 받아요.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자녀들이 안 돌아와요. 부모가 더 열심히 하면 심지어 졸업을 해요. 똑같이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계속 졸고 앉아있고 암만 기도해도 1년에 1% 2%가 안 바뀝니다. 자녀들. 그렇게 믿음 좋은 부모가 있는데 자녀들은 그래요.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왜 그러냐, 이미 부모의 어떤 영향력이 떠나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아요. 우리가 평생 우리 자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키워낸다고 할 때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의 영향이 많이 미칠 때. 그래서 부모님들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적당하게 안아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두 가지를 다시 합니다. 따끔하게 야단치고 나서 항상 안아줘요. 하지만 야단칠 때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굉장히 음악이 야단칩니다. 그렇다고 1년에 예를 들면 윤희 같은 경우에 매를 몇 번 드냐? 한두 번 안 들어요. 물론 이제 현이나 언니는 거의 들지 않죠. 하지만 어릴 때는 매를 들었습니다. 매를 들고 따끔하게 혼낼 때는 혼내고 그러고 나서 항상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늘 두려움만 느끼지 않도록 또 부모가 늘 만만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늘 이런 줄다리기를 계속 해오고 있죠. 부모가 100% 교육을 잘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무너지면 자녀가 무너진다는 생각은 하세요. 우리가 기준이 명확할수록 자녀에게 이 기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개성 살려야죠. 당연히 살려야죠. 하지만 개성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어떤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나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개성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냐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때를 놓치면 지금 할 거를 어제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제 장난감을 사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로베르토가 들어왔어. 로베르토가 조금 더 싼 데 있대. 그래서 당연히 간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 찝찝했거든. 왜 그러냐면 살 때 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기 힘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계속 그 가서 사야 된다고 해도 결국 못 샀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사실 아이들 장난감 사주려고 한 시간 이상 발품을 팔았어요. 없어요. 그때를 놓치면 나중에 그거 하려면 정말 힘들어. 여러 가지로 힘들어.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런 것들. 자녀들을 내 품에 있을 때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그게 평생의 화살로 돌아옵니다. 평생의 화살로 돌아옵니다. 일평생 끌려갑니다. 그거는 아이들에게도 마이너스고 부모에게도 마이너스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알아야지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믿는 걸 보면서 믿음이라는 걸 배워야 되고 그리고 둘만의 신뢰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이걸 반드시 체득해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아이가 어떤 상태며 또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기준을 제시했고 그러기 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 또 부모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로 완성하려면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분을 통해서 많은 유익도 얻어야 되지만 내용도 실제 채워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같은 마음이어야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특별히 선생님을 중심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부모가 들어가야지 부모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할 수 있고 내가 못한 부분들이 저 부분들이 해주게 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를 제대로 키워내놔야 되는 게 기준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부모님이 저 어머님이 서운해하실까 이렇게 생각 들어가면 아이들 못 키웁니다. 그런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적어도 이 안에서는 선생님들과 피니셜 스쿨 안에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유리를 현주 권사님이 아 이 유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게 아닌가 따끔하게 야단칠 때 그 야단에 선생님과 권사님 같이 동료해주는 이렇게 갔을 때 아이가 키웁니다. 선생님 욕했는데 그 엄마 뒤에 숨으면 이 해결이 된다. 양육이 안 돼. 그건 양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페일은 하고 우리는 어떻게 키웠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온전하지 않게 나하고 뭐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이지만 우리도 나름의 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교육은 사회과학이나 모든 교육은 성경에 반합니다. 성경에 반대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성경 그대로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는 말세시대고 말세시대의 공통분모가 부모를 거역하는 셈입니다. 엄청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수많은 테스트를 하고 엄청난 교육을 해놓고는 결과적으로 성경 그대로의 결과가 그 말은 성경 그대로의 교육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배경을 잘 모르니까 어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떤 가정의 풍토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는지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은 참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몰랐을 때는 몰라도 몰랐을 때 몰랐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끝내기 위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끝내기 위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더욱더욱 이렇게 더욱더욱 그리고 이렇게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순종하는 자 크게 해야 됩니다. 크게. 그래서 피니시 안에서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 주변에 이렇게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전부 다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만 들어오면 성경 기준으로 가자. 이렇게 되면 그 부모님들이나 그 아이들도 오케이 하게 되면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거든요. 예전에 온유한 자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착한 말 부드럽게 하고 조용조용히 하는 그게 온유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길들여진 자입니다. 잘 길들여진 자. 여러분들도 성격이 착하다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착하면 얼마나 착한데 성격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부모가 내가 과연 내 아이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된다면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멕시코에서 한 달 정도 묵었기 때문에 실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단계로 볼 때는 1단계를 시작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피니셔는 계속 이렇게 적어도 한번 나왔을 때 10주간의 공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주간 동안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고 이게 국내와 이어진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의 모습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나는 안 바뀌는데 우리 아이들만 바뀌기로 하는 거짓말은 애들은 안 바뀝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바뀌어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럴 때 돕는 교사들도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게 아니고 그냥 교사들한테만 맡긴다는 그것도 아니고 또 교사들은 지금 다 자녀가 없는 교사들이잖아요. 이 자녀가 없는 교사들이 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보존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끝내려고 하잖아. 그럼 끝내는 자로 살아야죠. 말만 이렇게 내세우지 말고 그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먼저 살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교육해야 돼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이렇게 자주 의논도 해보시고 만들어가세요. 그래서 피니셔가 원래 세우신 뜻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서두에 직분자의 자격이라고 한 부분에 굉장히 염두를 해서 이게 자녀를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교육 능력을 보는 것이냐 아니구나 그렇게 키워내는 자는 그렇게 삶을 사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직분자의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격하게 하는 불순종하지 않고 올바로 믿고 효도를 행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준을 드렸습니다. 기준에 부합하게 제가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교사들 일부러 보는 데는 교사들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이들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한 시간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며칠을 준비했어요. 저는 원래 메시지를 이렇게 오래 준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당세부 사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하고, 또 많이 나열된 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정리를 이렇게 해서 질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찍으라고. 이건 피니시면 필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자녀를 올바로 복음으로 키워내놔야 될 분들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이런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기로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교육해야 될지를 모범으로, 또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믿는 자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시면 감사합니다. 맡기셨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먼저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먼저 서게 하시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다시 채워서 말씀에 기준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고 아이들도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잠을 깼니? 괜찮아?
네, 지금 회사 다니는데.